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윤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따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예수 신앙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세상을 위한 교회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실천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 또 우리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자 지난 2009년 미국 상원과 하원은 만장일치로 7월 27일을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조기 개항을 하는 날이 1년에 딱 두 번인데 한 번이 메모리얼 데이고 또 다른 하나가 7월 27일 한국전쟁 전전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런 7월 27일에 들어있는 주간에 한국전쟁 정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입니다. 교회에서 이날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죠. 그것은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과거라고 할지라도 꼼꼼히 살펴서 다시 기억하고 돌아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적화 통일될 위기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을 한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민족을 반쪽이나마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할 수 있게 한 분은 정책이나 혹은 지식인 우리 한국인 자신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나만이 자유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갑자기 얻은 자유에 한국 백성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뭐 정치 해본 적도 없고 나라를 다스린 적도 없고 우리는 그 전에는 왕권이었습니다. 고순리 해가지고 고종 순종 왕이 다스렸던 나라란 말이죠. 민주주의 잘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남북한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손잡았던 남한 정치인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영합하여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고 매국 행위를 일삼았던 사람들을 남한 정치인들이 흡수하게 됩니다. 단죄를 받아 마땅했었던 일본 앞잡이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그대로 남한 정부 고위직 요직 인사들로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일본 앞잡이들이 그냥 정부 요직 관리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남한에서 미국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는 사람들 몇몇이 절대로 존경받을 수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제히 앞잡이 노릇하며 같은 민족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이제는 미국을 등에 업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활개치고 다니게 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연히 독립운동가 출신들은 대다수 북한 공산주의에 흡수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넣어서 한국은 민주주의 아니었어요. 한국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한국 백성들은 그때 이름만 그렇게 걸었을 뿐이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넘어서서 남한은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남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할 리가 없었지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들은 미리 한강 이남으로 도망쳐버리고 한강 다리를 끊고 북한 탱크가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도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이 나라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방송으로 서울 시민들의 피난길을 막았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의 말만을 믿고 제대로 피난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마치 세월 안에 갇혀서 그대로 죽어갔던 학생들처럼 끊어진 한강다리 앞에서 죽었습니다. 뿌리 깊은 방산기 비리가 뭐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 그 당시 어마어마했지요. 위에서 이리 떼먹고 저리 떼먹고 부패한 남한 군인들이 잘 훈련된 북한군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공산군은 파죽지세로 남한 땅을 점령했고 낙동강 정선만 남기고 민주주의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거의 꺼질 위기였습니다. 오라 우리는 진짜 공고한 백성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민족을 그 사망의 늪에서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군이 남한을 도와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기적이었어요. 세계평화기구인 유엔의 주요 임무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인데 특별히 유엔군을 움직이려면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유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소련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절대 이게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소련이 지금 세운 괴뢰 정권이 북한 김일성 정권인데 소련이 찬성할 리가 없죠. 당연히. 만약에 소련이 유엔군 파병을 거부했다면 한국 전쟁은 적화통일로 끝났을 겁니다. 기적이란 딴 게 아니라 6.25 전쟁 바로 직전에 1949년에 소련이 중국 공산당 유엔 참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삐겼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하자는 안보리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짜. 그 회의에 불참하게 되면서 안보리에서 뜻밖의 네 개국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기권표 한 표 그래서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고서 아 운이 좋았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유엔군의 참전과 함께 전세가 달라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연합군은 거의 전 국토를 회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서 압록강 전선을 눈앞에 두었을 때 뜻밖의 중공군의 참여로 인해서 일사후퇴를 경험하고 또 피눈물 나게 후퇴해서 오늘날과 같은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휴전협정의 자리에 남한 대표가 없었음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전협정에 남한 대표 빼고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랬어요. 네. 우리 운명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남북한 문제가. 역사를 보면 안 되니까 역사를 보면 휴전협정문에는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도와 희 서명했습니다. 그때 남한 대표인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주장하고 끝까지 서명하지 않아서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전쟁도 승리도 휴전도 우리 남한 사람들의 공로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다 유엔군이 도왔고 미군이 도왔고 다른 사람들이 휴전해서 오늘날 반쪽에 남아 자유 민주 국가로 보존된 겁니다. 그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일, 저는 이 은혜를 한국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 아 잊으랴 우리 어찌 우리 그날을, 그날을 잊는 게 아니라 원한을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라고요. 은혜를,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일, 우리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붙들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앞으로 또 반복할지도 몰라요. 똑같은 일이, 역사는 항상 반복되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래야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적 역사를 다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싸웠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건 결국 정권들이 위해서 그냥 자기 위치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냥 어린 병사들 학도군으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게 한, 진짜 참혹한 일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싸웠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곤란해요. 사실은 단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반쪽이나마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을 반쪽이나마 회복시켜 주셨는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다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봐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쪽이나마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이유,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하고 또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게 한지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이 같은 악을 다시는 행치 못하게 하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같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앙을 잊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악은 살인치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국전쟁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신앙.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면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무 의미 없는 계명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치 말라, 가늠죄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소리탐하지 말라, 이웃사랑의 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첫째 가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신앙을 쳐버리게 하는 사람은 친척이든 형제든 자녀든 친구든 절대 따르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생각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저를 죽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넘어서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유는 예수 신앙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넘어서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자유는 예수 신앙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예수 신앙의 자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구출해 오시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진실되고 충성되고 착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 못난 백성들이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 백성들 마찬가지죠.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다 떼먹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뭐 하나님께서 볼 때 남한 백성들이 북한 백성들도 훌륭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까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고 여호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한국 땅에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 그 신앙인들 그 교회들 때문에 제가 과거에는 잘 몰랐었어요 이거.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행군을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인 때문에 한국에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겠지만 뭐 상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우리 민족이 살아남았던.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세상의 희망인 여호와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기에 그 불씨를 다시 되살려 천상천하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남한을 왜 살려줬냐? 북한에서 내려왔던 많은 분들이 피난왔던 분들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고 집사님들이었고 성도님들이었고. 근데 만약에 적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한의 뭐 친일파 세력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No.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거의 멸망 위기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존된 것은 남한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때 우리는 몰랐다니까요. 민주주의 안 왔던 한국 사람 몇 명이나 됐겠어요. 무슨 정치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단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북한 김일성의 붉은 군대로부터 지켜주신 까닭은 남한의 민주주의가 북한 공산주의보다 나아서라든지 혹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도 착하고 진실되고 충성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신앙의 자유. 예수 믿고 교회 세우고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뿐입니다. 자유롭게 선포하게 하기 위함. 이것이 그 옛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남한이 세이브된 것은 북한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때 내려왔던 그 예수 믿었던 분들 평양신학교 다 북한에 뿌리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남한 사람도 같이 덤으로 구원받았던 거죠. 사실 아,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잘해서. 너무 감사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그 아브라함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 필그림이 미국에서 부모 친척 자기 나라를 떠나서 미국에 정착했던 바로 그 이유 신앙의 자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신앙의 자유라는 사실. 예수 믿을 자유입니다. 한국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바로 그 자유.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다는 거. 암만 살펴봐도 역사를 통해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예수 믿는 게 나는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다. 정말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 예수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꼭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정말 잘 믿자고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정말 11조 생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생활 제대로 하고 예수 잘 믿자고요.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 당시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나은 국가였습니다. 부정부패가 진짜 턱없이 적었고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신적으로 월등한 상태. 남한은 친일파 세력이 집권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아서 한마디로 부패공화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한을 살려두신 까닭은 북에서 내려왔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들, 그분들 여기서까지 끝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나요? 단 하나는 예수 신앙 때문,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의 자유, 이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당은요 사실 6.25 전쟁 당시에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없었다면 딱 하나, 예수 신앙 없었어요. 남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는 국가. 근데 딱 하나 있었다면 북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그 교회들, 신앙의 자유,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국전쟁을 통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남한의 부패한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친일파 세력에서 닭깎이 마사오 얼굴만 바뀌어서 친미파 세력이 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한반도에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산주의와 예수신앙은 상극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알아요. 무슨 화해 타협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냥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뭐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무슨 피눈물 흘리면서 나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미망에 젖어가지고 이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야. 역사를 제대로 본다면 그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 전쟁 당시에 적화 통일이 되었다면 기독교인들은 다 죽거나 보트 피플로 살아남았을 것이요,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는 every single church 모두 파괴되었을 겁니다. 이게 그냥 팩트예요. 이게 팩트. 정신 차려야죠. 뭐 북한에도 교회가 제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좀. 예. 북한이 적화 통일을 했던 오늘날 온 세상에 파손되는 한국 선교사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지난 67년간 단 한 개도 공식적인 복음적인 교회가 없는 북한의 공산 체제는 철저하게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족과도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주적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없는 생각이 주적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적도 지금 헷갈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없는 생각과 사상이 다 주적이라고요. 자유를 파괴시키는 그 누구든지 간에 주적이라고요. 남아있든지 북한이든지. 우리가 동족과도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같은 동족이라도 내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목숨을 위협하면 그건 동족이 아니라 깡패지요. 그거는 자유권은 당연히 발동돼야 되고 그런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건 누구하고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상대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을 빙자한 내 영혼을 영원히 파괴하는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험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신명기나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형제를 죽이라 얘기할 수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절대로 형제와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세력에게는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생명을 근원이신 하나님까지 부인하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3장 7, 8, 9절,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소중한 신앙의 자유를 다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국전쟁 당시에 남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당신의 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더욱 뜨겁게 신앙생활하며 그 신앙을 자손 대대로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전쟁의 첫 번째 교훈,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수 신앙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다. 더욱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지켜진 조국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즉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이것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이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신앙 안에서 부정부패와 싸우는 겁니다. 예수 신앙 안에서 약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노동자, 농민,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 기득권자들의 갑질, 횡포에 시달린 민중의 분노를 토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토양에서 자라는 게 공산주의예요.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념이 자라나는 토양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기를 퇴치하려면 웅덩이 같은 모기 서식지를 없애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처럼 공산주의 같은 괴물 이념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런 터전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한 생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주여 할 것만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자신으로부터 적폐를 자신부터 적폐를 청산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성심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자 아름다운 나라 미국은 청교도 신앙인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예수 신앙인들이 만드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증명해 내야 되는 사명이 나라와 민족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 신앙과 부정부패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예수 신앙과 공산주의가 상극인 것처럼 예수 신앙과 부정부패도 상극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바로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치 말고 가늠치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시기 질투 욕심 거짓과 더러운 정욕을 버리고 이 땅에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사랑 많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늘에 명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에 주는 두 번째 역사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이 소중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다시는 잘못된 이념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부정과 부패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념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거짓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어둠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빛이 오게 된다면 과거 한때의 교회는 분명 세상의 희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별로 먹을 것과 구경할 것이 없는 세상에서 교회 가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캔들을 먹을 수 있었고요, 부활절 때 계란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세상은 늘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눈물로 된 인생아, 사이에 찬미 죽겠다 우울한 노래 천지였는데, 교회에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활기찬 음악과 밝은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희망이었습니다. 추운 세상에서 따뜻함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과거 한때 분명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교회는 뚜렷한 세상의 도덕적인 양심의 기준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투다가 중재가 필요할 때는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곤 했었습니다. 조선의 간디로 불리었던 조만식 장로님은 그 수많은 존경받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세상은 교회를 우러러 보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잊었지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듯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들, 교회 안과 밖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달랐지요. 교회는 또 자체 정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되거든요. 치열하게 개혁돼야 되거든요. 안에서부터 참이면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우리 안에서부터. 근데 이 자체 정화 기능을 잃어버리고 목사와 장로, 세상은커녕 교회 내에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직분자들을 양산하는 가운데 이단들까지도 합세해서 총체적으로 세월호처럼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전쟁 정전 감사주에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이룰 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고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목표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게 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 없이 살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국전쟁의 두 번째 이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감사절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고요. 우리가 오늘날 과거의 뼈아픈 동족 상잔의 역사를 기억하며 돌아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의 민족의 앞날은 앞으로 더욱더 형통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둘째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역사적 교훈에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예수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절대 타협 없이 누구하고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그냥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예수 신앙의 자유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라는 점. 이거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예수 없는 세상보다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있는 세상이 항상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 67년 동안 우리가 본 결과예요. 예수 있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예수 없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세상에서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둘째 역사적 교훈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 저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개인적으로 무종교인인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뭐 이런 발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생각과 정치적인 방향을 동의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작은 일에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괴로웠다는 점. 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괴로웠던 분을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분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나라 돈을 수천억씩 착복하고도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세상에서 비교하자면 정말 푼돈 같은 액수의 잘못에도 힘들어하고, 보통은 자기 대신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다반사인 이합지산 배신의 정치판에서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겁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실 진짜 무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수 없는 사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보다 못해서 되겠나라고 하는 자책입니다. 한국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는 어쩌면 그렇게 한국 대기업 세습과 북한 세습 독재 정권과 닮아있는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도 문제 삼고 하지 않으려는 그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일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 온갖 변명과 함께 벌어지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반기독교 정서가 퍼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일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드리며 동시에 두 가지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목숨 걸고 예수 신앙 지키고 후손에게 그 신앙을 전달해 준다. 그리고 둘째, 세상을 위한 교회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잊지 않는다.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그리고 악함은 다 버리고 정말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증명해 나가는, 오늘날 세상에 반기독교 정서가 퍼지는 것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의 교회를 그리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뼈아프게 통감하고 반성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한국전쟁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늘 정직하고 진실하며 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뜨거운 예수 신앙 안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전쟁 정전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만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오늘과 같이 번영된 조국을 맞이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와 저희 후손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